앞서 저희가 로마서 5장을 좀 읽었는데, 잠깐 로마서 5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복음의 이 독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란 구원이 주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가능한 것은 오직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원수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쭉 누가복음을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32절이 로마서 5장에서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을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악하다고 자백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모든 마귀의 사탄의 그 거짓을 폭로하는 그런 진실입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 2절을 보시면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들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복음은 또 강조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최근 지난 몇 주간 라이프웨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매년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의 예배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답해달라고 했을 때 50%의 복음주의자들이 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60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선출된 그 교황이 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팔복의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무신론자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들도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와 다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런 태도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저자는 힌두교의 알려지지 않은 예수라는 어떤 그런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힌두교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러한 모든 다양한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어떤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가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는 어떤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길을 가로막는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죠. 계속 그들을 이제 맹인들이라고 소경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그 위선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의 그 거짓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거짓 가르침이죠.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오시면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누가 선합니까?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 레위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5장 이제 본문 자체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걷지 못하는 어떤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제 호수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죄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그러니까 최악의 죄인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죄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레위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떨 때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제 세리라고 하지 않고 이제 퍼블리칸이라는 좀 다른 텍스 컬렉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퍼블리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 이제 세리가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마태라는 이제 이름은 여호와의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고,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딱 두 번만 언급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리는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모든 세리들은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모든 것이 앞서 5장에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상황 이 장면부터 이제 시작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독사들이고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최악의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사방에 있었고 또 이제 빌라도 총독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헤롯 왕도 있긴 했었지만 그들이 이제 실제로 유대인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로마가 본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게는 항상 이제 세금을 요구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로마는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세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았는데 로마는 이제 1년에 얼만큼씩 이제 세금을 이제 바쳐야 하는지를 이제 정해놓은 어떤 그런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은 당연히 세금을 바치기를 싫어했었죠. 하지만 따라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실제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하도록 해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리고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배신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이제 그들의 어떤 수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은 정말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자격도 없었고, 그들은 도둑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도 여러 번 세리들이 언급될 때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뭉뚱그려서 언급이 되곤 했었죠. 근데 이제 세리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가바이라는 어떤 그러한 세리였는데, 이제 뭐 수입, 수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세금을 이제 강제로 이제 징수한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보편적인 세리입니다. 바로 삭개오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런 종류의 세리의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세리가 있었는데, 이제 모커스라는 어떤 그러한 세리도 있었는데, 그들은 사고 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요구하고, 뭐 동물의 개수와 그리고 뭐 마차의 바퀴의 개수와 그리고 도로와 심지어 편지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커스라는 이러한 세리들이 어쩌면 세리들 중에서도 정말로 최악의 세리로 평가를 받는 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따라서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종류의 모커스와 같은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커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였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영어로는 praying this to himsel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스스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내지는 스스로 기도하여 스스로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레위는 저희가 이제 원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 언급했던 레위는 모커스 중에서 작은 모커스에 해당이 됩니다. 큰 모커스와 작은 모커스가 있는데 큰 모커스는 그 모든 작은 모커스를 위해서 그냥 이제 배후에 있는 그런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세리들이고 실질적으로 작은 모커스들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징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더 악질로 보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레위에게 왜 이러한 세리에게 왜 이러한 모커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마태가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단지 뭔가 익숙한 마태가 어떤지 이제 그냥 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았습니다. 이 마태에게 어떤 상한 심령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자기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노출이 되었고 마태가 이제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세리와 같은 마음을 마태가 갖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서 마태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이제 절대로 과거의 직종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버리고 가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세리가 들어와 자기가 하던 일을 낚아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부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어부들이 자기 직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과는 쫓은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욱 더 헌신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는 지금 자기 직종을 버리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어부들은 반면에 다시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시 다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거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최악의 죄인으로 평가를 받는 이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최악의 죄인으로 평가를 받는 이 세리가 이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거듭난 것이죠.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의 중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어떤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리를 멸시하는 이러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기회죠. 마태 레위, 배신자, 강도, 범죄자, 로마의 앞잡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러한 직업과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모든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 레위는 모든 그 죄악된 동료들과 친구들을 잃고 잃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31절, 32절이 그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두 구절이 마태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리고 이 세리와 다른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이 다른 사람은 바로 비슷한 죄인들이었겠죠.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곧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잔치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가리켜서 이 구원자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바로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일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라고 하죠. 큰 잔치가 있기 위해서는 큰 집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큰 집이 있기 위해서는 마태가 평소에 세리 역할을 굉장히 잘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골목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이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관습과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함께 만나서 모여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누구와 친분이 있고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관습인데 이렇게 마태가 마지막으로 어떤 송별 잔치를 이렇게 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에게 또 한 번 가르치시고 또 복음적인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시면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근데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리 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차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의인들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고 반면에 실제로 죄인들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하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고백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분노를 했죠.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서 비방하여라는 것이 이제 수근수근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 신경을 썼지만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만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뭔지는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지옥의 아들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 비유죠.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병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세리들과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이제 사회의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엮이는 예수님이 바로 악인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은 알고 또 아셔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유효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수많은 거짓 종교들은 결국에는 전승과 그리고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어떤 예식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행동들의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종교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금욕적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종교인데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나이다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결혼식에서 어떻게 금식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건 또 하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6절인데 또 비유인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뭔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에 율법과 접목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 곧 신랑이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방식의 그런 거짓 구원의 그 차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은혜의 복음을 옛 율법주의와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위 중심의 종교 제도에 접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제도, 옛 종교 시스템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혼합해서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은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다른 어떤 예식이나 어떤 선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낡은 옷은 그 시대의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근데 율법과 엮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지금 이 작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이라는 이 새라는 단어를 일곱 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행위 중심의 종교는 지옥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 중심의 복음을 그러한 종교와 접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섞을 수 없는 것입니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인 거죠. 너무나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시스템 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 곧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이들은 행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의의로 가득한 그 종교를 그 종교의 포도주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이 제공하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십시오. 기독교는 참된 성경의 기독교는 그 어떠한 종교와도 섞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50%가 하나님께서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들로부터 예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주의가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러한 사람 절반이나 이렇게 믿는다면은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은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교, 곧 옛 포도주, 옛 옷을, 낡은 옷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행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다고,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저를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유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심오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속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자기 의로 가득한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종교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야만, 의에 주린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13장에서 이 비유에서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이 진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자기의 행동에 매달리면, 행위에 의존하면 은혜를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스스로 보고 있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더러운 옷자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저희들을 아들로 세우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주님께서 칭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만 받은 것이며, 저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도덕적인, 그 어떤 종교적인 자기 성취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그 선함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레위를 보시고 발견하신 것처럼 저희를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 구원의 그 값진 이 보물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이 은혜에 저희가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구하는 것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러한 마음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의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를 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의인처럼 서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저희를 실질적으로 의롭게 만들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이런 성화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